오늘 2021년 첫 번째 금요 예배를 맞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지한 대로 원래 이제 스가랴서를 하려고 했는데 학개하고 스가랴가 동시대에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학개는 짧아요. 두 장밖에 안 되고 스가랴서는 깁니다. 14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학개를 오늘 한 시간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서 이제 스가랴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학개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개를 모르겠어요. 뭐 30번이고 40번이고 얼마를 읽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이제 읽는 가운데 짧으니까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대충 생각은 했지만 사실 오늘 위얼스 목사님의 이제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만 61년 동안 사는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거를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깨달은 그런 부분이 뒷부분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거 나누면서 어찌됐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은 거구나. 많이 깨닫게 되고 또 다시 심기일전해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게 먼저 기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계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지금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저희가 유다의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그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17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에스라 맥잡기를 했고 느헤미야 맥잡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대언서인 말라기 맥잡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제 교재 좀 이게 있어야 우리 식으로 그러면 교과서가 있어야 이러한 그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근래에 계속해서 위얼스미 목사님의 성경 강의 이걸 이제 텍스트로 잡고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이제 그려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이제 학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그 주어진 배경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바빌론 포로 생활 갔던 그 유대 사람들의 연대기를 한 2, 3분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었고 요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 왕이 왕국이 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국 하나밖에. 그 이후에 솔로몬 이제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가 되면서 북왕국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 지파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남왕국 유다는 유다하고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남아서 유다 지파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의 좋은 왕이 없었어요. 모든 왕이 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BC 721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포로 생활 이제 가게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 이교도들 다 데려다 거기다 심어놔서 그래서 열 지파하고 그 다음에 이교도들 사이에 피가 섞이는 일이 생겨서 그래서 민족의 순수성이 사라지게 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는 이러한 그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됐다. 요 정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고 남왕국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시드기야까지 이제 이 유지가 이제 되는 가운데 바빌론에 이제 포로 생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BC 606년, 597년, 그 다음에 586년 이렇게 세 번 침략을 해서 유다 왕국이 결국은 BC 586년에 솔로몬 이제 성전까지 완전히 훼파가 되고 그래서 거기 남아있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거는 BC 606년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이에요. 그러니까 606에서 이제 70을 이쪽으로 이제 빼주면은 BC 이제 536년이 나옵니다. 바로 그 BC 536년에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귀환해도 좋다, 돌아가도 좋다, 이런 그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BC 53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1차 귀환하는 그런 일이 에스라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은 80년쯤 지나서 BC 457년경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마지막 3차 귀환은 BC 445년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성벽 건축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AD 30년까지가 69일에 이렇게 이제 되고, 한 일에 7년이 남게 돼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귀국해서 성벽을 짓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요 정도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학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공부할 스가랴라고 한 이런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 1차 귀환을 했어요.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으로 이제 왔는데 이 사람이 인도를 받아서 여기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거. 이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라고 하는 이 두 명의 대언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 회개하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던 그 대언의 내용이 따로 학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이렇게 해서 따로 총 16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는 여기 가서 보니까 520년경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6년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6년 동안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래서 16년이 흘러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들 보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의 격려와 독려, 이거 덕분에 4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마치고 와서 16년 동안은 기초만 놓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이 사람들의 그 권유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20년 만에 뭐 초라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그런 내용이 에스라서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학계와 스가랴가 했던 그 대언의 말씀이 여기 학계서와 스가랴서에 이제 따로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시면 그 학계에 대한 그 요약 내용이 학계고 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성격은 대언의 성격이고 역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신자는 바빌론에서 1차로 귀환하였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자연재해로 인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계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명절, 나의 명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언자 학계는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바빌론에서 돌아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가장 먼저 대언한 인물이며, 특히 여러 가지 질문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질문을 많이 했던 그런 그 대언자다. 주제를 가서 보니까 소수의 남은 자들을 격려하여 주의 집을 짓게 하려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걸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게 남지 않도록 유다 백성을 격려해서 독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내용이 여기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장과 2장 전체 내용을 여러분에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가서 보니까 요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빌론 군대를 무너뜨린 뒤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호의를 베풀었어요. 이런 내용이 역대기하 맨 마지막 장, 그 다음에 에스라 1장에 이제 나옵니다. 자, 새 성전에 이제 기초가 놓이고 공사가 시작되자 그들을 대적하는 이웃나라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간계를 꾸미는 그런 내용이 에스라서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작정을 하고 귀환한 5만여 명의 포로들은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왕좌에 오르기까지 무관심 속에서 16년 동안 성전의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깨우쳐서 무기력에서 벗어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려고 학개와 그 다음에 스가랴라고 한 두 명의 대언자를 보내셨다. 우리 한번 가서 에스라 잠깐 볼까요? 오늘 에스라를 좀 자주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여기 노란 끈이든 빨간 끈이든 하나는 에스라로 한번 가서 이렇게 넣어놓으시죠. 에스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때 대언자들과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에게 대언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놓였어요.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보내니까 이 두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했다. 근데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여기 학개하고 스가랴서에 따로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개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 안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임재, 그 다음에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이제 지상왕국, 그 다음에 사악한 세상 권세들 위해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민족들을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 여러 가지 것들이 짧은 이 두 장 안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거 이제 공부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깊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이제 알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아,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보시고, 여기 짧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장하고 2장. 1장은 15절. 그 다음에 2장은 2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은 1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15절까지 하나의 메시지가 이제 나와 있고, 2장에는 세 개의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9절, 20에서 23절. 그러니까 총 네 개의 메시지로 이 학개가 구성이 되어 있다. 요 정도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 남자들이 한 5만 명쯤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바빌론 끌려갔다가 나라가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에.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합니다. 그게 BC 536년이에요. 536년.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기초가 놓으니까 너무 기뻐하고 막 울고 그러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학개도 이들과 함께 돌아와서 그래서 성전에 기초가 놓일 때 역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뻐하고 울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적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이제 보내죠. 정말 이 사람들 성전을 지어도 좋으냐. 뭐 이렇게 해갖고 조서를 보내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반대에 부딪혀갖고 그래서 성전 기초가 놓이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또 하나는 시간이 이제 점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열정이 식어들고 또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여기 돌아왔으니 경제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경제난도 겹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도 있고 그렇죠. 내부에선 낙담하게 되고 그다음에 재정의 난이 겹치고 경제 난이 겹치고 이렇게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가서 에스라서 조금 아까 읽었던데 4장 24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 가서 보니까 그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이 되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이 됐다. 16년 동안 이제 중단이 돼서 언제까지? 다리오 왕의 제2년까지. 근데 여기 학계를 가서 읽으니까 학계 1장에 다리오 왕의 제2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년이 지나고 다리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돼서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학계하고 다음에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라는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 학계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여기 나와 있는 6월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달력. 예, 그렇게 되니까 6월이라고 하면 7월이면, 예, 7월이면 대략적으로 예, 9월 말에서 10월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6월이라고 보면 9월 초쯤이나 8월 말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계를 통하여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학계가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와 그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고 영적인 지도자는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니까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메시지가 1절부터 해서 이제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느냐. 2절 가서 보니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않았다. 이르지 아니하였다. 지금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16년 동안 하나님의 집이 지금 방치된 가운데 있는데 일을 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제 변명을 이제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지금이.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경우 정말 주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많은 변명이 이제 생겨납니다. 물론 이 백성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재정난이 있었어요. 경제난이 있었어요. 외부의 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낙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직은 주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포로들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다 데려다 놨냔 말이에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갔어요. 70년 포로 생활 했어요. 우상 숭배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쪽으로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보낸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집이 가장 중요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죠? 예. 또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나무와 돌 이런 거 이런 잡신들 섬기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성전에서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런 시절, 이런 시절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갈망이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지어야 할 때가 됐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못해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가서 에스라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2절에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뭐 꿈을 통해서 하시든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시든 내가 바빌론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전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국의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내 백성을 다시 보내서 그 백성이 예루살렘에 내 집을 짓도록 하는 거.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라. 지금 고레스가 여기 보낸 이유가 나오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무, 그 임무를 너희가 수행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규례대로. 그렇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고레스가 이들을 보내면서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왔던 모든 그 성전의 도구들, 기구들 이런 거 다 주고 여러 가지 재물도 주고, 그렇죠? 이들이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일단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1000km 이상을 걸어갖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에스라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결국 여기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일단 뭘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명령도 하셨고 고레스가 보낸 목적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고레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생기기 한 17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미 이사야에서 44장 28절, 45장 13절에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지정해 놓으신 그런 그 인물이 고레스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왔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된 지 16년이 지난 거예요. 다시 말해 공사가 중단이 되고 백성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어떤 일을 하냐. 참 재미있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4절에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 집을 다 짓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널빤지로 짓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솔로몬의 그 성전 이런 게 가서 보면 백향목이 있고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집은 이렇게 짓질 않았어요. 왕궁이나 성전만 널빤지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석고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왕궁이나 이런 신전 같은 거 외에는 이렇게 널빤지를 대갖고 이렇게 뭔가 색칠도 하고 이런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은 지을 수 없지만 우리 집은 잘 지어야 되겠다 하고는 왕궁처럼 지금 해갖고 널빤지를 다 대갖고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이 널빤지 대고 그리고 집을 지을 때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하고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에 가서 이런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실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해주신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지금 2500년 전에 유다 사람들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걸 지금 믿지 못하고 자기 집을 먼저 꾸미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꾸짖는 겁니다. 우리 잠언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잠언 3장에 가서 보니까 내 재물과 구절에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통치,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우선권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권을 갖는 그런 문제인데, 처음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핑계를 대고 짓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거 꼭 잘못 이해하고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당을 지으라고 그러는 거구나. 지금 뭐 일반 교회 같으면은 성전을 짓는 게 여러분의 가장 큰 그런 우선권이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5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그런 일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하면 성도로서 해야 될 우선적인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해야 될 그런 우선적인 과제.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2500년의 그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일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올해 한 번은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올해 어떻게 하든지 한번 읽으려고 하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일피일 안 읽는 거예요. 시작을 했을 거야. 아마 1월 1일 날부터 했으니까 지금 며칠 지나갔으니까 몇 장 여기 기초 놓는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도 기초 놓는 일을 지금 해놨는데 벌써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나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배당을 지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당시에는 그거 하는 게 가장 우선권을 갖는 그런 문제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선권이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우선권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올해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선권이 무엇인가를 여기 학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게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우선권인가. 이거 생각을 하고 차일피일 자꾸 그걸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학계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달라요. 교회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우선권이 달라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말고 지금부터 애를 써야 된다. 2021년 지나가기 전에 해야 될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그런 삶이다. 뭐 직장 다 그만두고 예배당 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첫째로, 그렇죠?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에 우선권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학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 그런 내용이 5절에서 6절, 9절에서 이제 11절 이제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을 해봐라. 여기 구약 성경에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이게 꼭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행하는 행위를 이야기해, 행위.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생각을 해갖고 이거 하는 그거 자체를 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길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행위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냥 열심히 뭐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난 16년 동안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일이 꼬이는가 한번 오늘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을 때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그가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다. 우선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에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내 말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았냐.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가서 보시고 레위기 26장 가서 보시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땅의 백성인 너희에게 이 땅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땅의 백성인 너희에게 내가 재앙을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오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제껴두고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오고 심판이 오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안 되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우선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일단 고향으로만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는 바빌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의 땅이고 이방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그런 땅이고 우리 땅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않겠느냐 하고 돌아왔는데 지난 16년 동안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겨요? 곰팡이가 생기고 그렇죠 메뚜기가 오게 되고 애에서 여러 가지 재난이 생기고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신명기 28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레위기 26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이유가 너무 확실하지 않냐? 하나님에게 두어야 될 그런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이거를 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이 받는 복은 다 땅의 복이에요. 자식이 잘 되고 그다음에 뭐 재물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 좋은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순종하게 될 때 물질적인 복이 오는 걸 봐야만 옆에 있는 그런 이교도 국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땅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 모세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그 율법을 받아서 신정 국가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은 거의 100% 다 땅에 있는 복입니다. 땅에 있는 복. 땅에 있는 복. 그건 뭐예요? 전체 국가가 받는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가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가운데 땅의 복은 받아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복은 받지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 이건 다른 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 성경에 자, 하나님의 것 그대로 지키면은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런 축복이 오지 않겠느냐.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이 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죄송하지만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의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런 복이에요. 다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살면은 하늘에 이런 육적인 그러한 그 축복을 받을 확률도 크다는 것. 그렇지만 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사도 바울을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하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살고 가장 비참하게 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서 죽는 이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하고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하고 그리고 구약시대 걸 가져다가 신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다만 학계 당시에 신정국가를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땅의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삶이 이렇게 피폐하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7절에서 8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이제 가서 일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7절, 8절에 또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해라. 또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다 훼파했어요. 나무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냐? 돌들은 그냥 남아있거든요. 그 육중한 그런 돌들 이런 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이제 털을 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어떻게 내 집을 먼저 지으라는 거예요. 내 집을 먼저 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얼스 목사님이 쓴그 책을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위얼스 목사님이 자기의 그 경험담을 이렇게 썼어요. 한 5년쯤 목회를 하신 것 같아요. 한 55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녔고, 여러분 아시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도 담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자기를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거, 이걸 뭐 사든지 그거를 쓰고, 하나님께는 쓰다 남는 걸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55년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사람을 많이 봤다. 이 사람들이 범하는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을 여기 가서 보니까 나무를 해다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하고 내가 영광을 얻게 해라.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최고의 거 쓰고 그래서 쓰다 남은 거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쁨을 얻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55년 목회하면서 많이 봤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못 봤는데 예, 여기 미국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거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나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집을 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존귀를 돌려드리라는 건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기 목회 55년 동안 많이 보게 됐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에게 특히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그 말씀을 주세요. 한번 가서 잠깐 우리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가서 보면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6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간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우선권을 두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계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일만 한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일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만 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집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맞이해서 1년이 돼 갑니다. 참, 목사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이고, 진짜 지금 일반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 애가 타서 지금 큰일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이게 1년이 돼가고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예, 제가 들어보니까 장로님도 교회를 안 온대요. 이걸 열어놔도 안 온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뭘 이렇게 코로나 이거 감수해가면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지내는 거 이걸 정말 기쁨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앞으로 몇달 동안 계속 비대면이 이제 진행이 될것 같은데 정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는 거. 교회 가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이거를 무시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5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지금 학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사람의 말이라면 이것저것 따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이면 따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12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때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세대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과 더불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 학계의 말들에 순종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다른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6년을 지금 기다렸잖아요. 이런 가운데 학계를 보냈어요. 이게 지금 엄중한 이야기를 지금 해보고 깊이 생각하란 말을 지금 두 번 했잖아요. 깊이 생각을 해보니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근거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이게 다 동의를 하고는 그대로 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왜 그렇게 했냐?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하였더라. 대언자 학계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듣게 될 때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거, 이런 모든 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제가 오늘 여기 학계 1장, 그 다음에 2장, 1장에 15절, 2장에 이제 23절 이제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 짧은 총 합쳐서 38절이잖아요. 38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가 1장에 2절, 9절, 14절, 2장에 4절, 7절, 8절, 9절에는 두 번, 그 다음 23절. 이렇게 돼 있어. 그난 10번이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만군의 주, 만군의 주는 군대들의 주란 말이야. 그렇죠? 하늘과 땅과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군대인데 사람도 메뚜기도 그 다음에 별도 천사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만군의 주 군대들의 주가 말한다 하고 하나님은 무려 10번이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독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백성이 순종하려고 할 때 14절에 주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에 남은 모든 자들의 영을 움직여 주시니까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곧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그날이 언제냐?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24일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백성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여기 서창 캠퍼스 지을 때 똑같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논현동에 있는 그 건물 매각하는 거 그게 안 됐는데 이사오기 전에 딱 돼서 이사오기 바로 전날 딱 매각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 우리가 다 돈 치르고 그리고 여기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학계가 메시지를 언제 전달했냐? 1절에 가서 보니까 다리오 왕의 2년에 6월 1일 날 전달했고 백성이 하겠습니다 하고 일을 시작한 게 언제냐? 15절에 가서 보니까 6월 24일에 시작했으니까 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백성이 회의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러고서는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 우리도 여기 학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2021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군대들의 하나님. 그렇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을 하고 개인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또 국가의 일이든 우리가 올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나님의 일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일을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속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를 지속했냐? 4년 한 겁니다, 여러분. 4년. 4년 동안 그 일을 지속을 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다 백성에게 성전 제거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가짜 거짓신이 무언가를 아주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는 이교도 국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 지울 수 있을까? 정말 지울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지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계가 세 가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장 먼저 1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16년 전에 시작했다가 지금 스탑이 되어 있는 이 일을 시작 또다시 하지 말고 그걸 다 끝내지 말고 끝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이제 시작이 됐냐. 2장 이제 가서 보니까 7월 21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에 가서 이야기해라. 자, 학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참 낙담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곳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도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606년 BC 606년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586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바빌론으로 가게 됐어요. 그 BC 586년에 아마 학계라고 한 이 사람도 바빌론에 이제 갔는데 나이가 한 10살쯤 됐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10살. 10살이 됐으니까 이 솔로몬의 이제 그 이 아름다운 그런 그 성전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5만 명이 돼서 이야기 돌아온 거예요. 얼마 만에 50년 있다 돌아온 겁니다. 시작은 606년에 시작이 됐고, 마지막으로 파멸된 거 586년이니까, 586년에 갈 때 한 10살쯤 됐다가, 50년 지나서 536년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가 얼마쯤 된 거예요, 지금? 예, 10살에 지금 50년 하고 왔으니까 지금 60세가 됐잖아요. 60세가 된 상태로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16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한 76세쯤 된 사람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76. 학계라고 한 사람이 나이가 한 76 됐고 학계와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몇 명이든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자기가 지금 성전에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몇십 년 전에 본인들이 어릴 때 봤던 그 솔로몬의 성전 금으로 돼갖고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성전이 눈에 이렇게 아른아른 거릴 거 아니에요. 아, 그 성전하고 자기들이 지금 지으려고 한 성전을 가서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다 마련해 놓고 저 레바논의 백향목 좋은 걸 다 수입해다가 그래갖고 지금 이거를 엄청난 그런 집을 꾸며놨잖아요. 아, 그랬는데 그걸 봤잖아요. 본인들이 어렸을 때. 근데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저 백향목도 아니고 그 산에 가서 엉성한 그런 나무들 가져다 이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학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 그 집하고 지금 이 집하고 좀 해보니까 어떠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직시해라. 이거 정말 이거 별거 없다. 그 당시에 그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하면.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지금 이야기를 하냐? 7월 21일. 여러분, 유대인들의 달력에 7월 15일부터 21일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21일은 맨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막절의 맨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날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일을 하려고 할 때 학계가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낙심이 되지 않냐. 그렇죠? 자, 근데 왜 이 장막절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한번 가서 열왕기상 8장 가서 보면은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걸 지금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언제 봉헌하냐?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의 명절, 그게 장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것도 언제? 장막절이고. 근데 마침 지금 장막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장막절의 맨 마지막 날에 지금 학계가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집이 이게 초라해 보이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장막절은 어떤 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학계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보기에 이렇게 초라한데 이 집이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더 훌륭한 그런 집이 된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 얘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4절에서 이제 9절에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 집이 좀 초라하게 보여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죠? 5절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지금 장막절이니까 이집트 생각을 하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6절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도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든다. 모든 민족들을 흔드는 그런 때가 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7절에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 이게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여기 디자이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존재, 바라는 것, 이게 이 성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둘째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게 쭉 지속이 돼갖고 헤롯 왕이 이것을 다시 치장을 해갖고 헤롯의 성전으로 만드는데 여전히 뭐예요? 스룹바벨의 두 번째 성전이에요. 이 두 번째 성전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기엔 이렇게 초라해도 몇백 년 후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가서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 그 일이 이 성전에서 생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초라해 보여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지금 학계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대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든다. 이건 예수님의 초림과 지금 재림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은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1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확인해 보죠. 그냥 여러분이 아 이게 학계에서 나온 거구나 그것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8절에서 21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도 흔들어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도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맨 마지막 때 모든 민족들과 땅을 흔드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왕국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학계를 인용해서 사도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 내용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8절에 이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주가 말하라. 보기에 이게 초라한데 솔로몬 당시엔 금도 많고 은도 많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 세상의 우주 공간엔 모든 금도 내 거고 은도 다 내 거다. 그러면서 약속을 뭐라고 해주세요.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 솔로몬이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백향목으로 치장했던 그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왜 그래요?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의 통치자로 오셔서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분이 바로 여기에 오는 거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기에 초라해도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훨씬 크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2장 이제 10절에서 19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돼 있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조금 깨달아야 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지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가운데 부패된 게 있다.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내 일이 진행이 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금 질문합니다. 두 가지 질문. 먼저 11절에서 12절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하여 물으며 이르기를, 학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려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만일 빵에나 국에나 포도즙에나 기름에나 어떤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겠느냐 하라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거룩하지 않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자,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처음 깨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이제 짐승을 갖다 바치잖아요. 갖다 바치면 그 고기는 하나님이 특별 용도로 뭐 제사장을 위해서 쓰라든지 하나님의 뭘 위해서 쓰라고 특별 용도로 만들어, 그렇게 만들면 거룩한 고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구분이 된 그런 고기가 됐는데, 그 고기를 옷자락이나 하여튼 보자기 같은데 이렇게 쌌단 말이에요. 쌌어요. 그리고 싼 다음에 그 옷자락이 빵에나 국이나 어디에 닿으면은, 그러면 이게 거룩한 건데,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여기 가서 닿으면 이게 거룩하게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뭐라 그래? 그건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서 성전 일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너희가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얘기하냐? 시체로,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가 이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제사장이 그것은 부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언자 학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14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주의 집에 뭐 집을 짓는다 그러고 와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실제로 너희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그러하며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제게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헌금하고 뭐 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주의 성전의 돌이 돌위에 놓이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또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어느 점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사람이 20고로 곡식더미에 이제 다가갔더니 거기 가서 20고루, 원래는 창고가 20고루를 쌓아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서 10고루밖에 없었고, 포도즙 틀에서 쥐인 그릇을 기르려고 이 포도즙 등에 갔더니 20그릇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0그릇.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치되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마른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느니라. 그렇죠? 그럼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집을 짓는다고 다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 부패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청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집도 지어야지. 그냥 몸만 와갖고 일하겠다고 이거 지우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귀중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지니라. 어디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무나무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그러냐?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그럼 맨 마지막에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걸 우리 신약시대에도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와서 교회 와서 산다거나 성경만 그냥 잔뜩 읽는다거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예. 이렇게 한다고 하고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그냥 말짱 도루묵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하시고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시는 분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러한 그 마음의 상태 이걸 유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지금 학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달 24일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제 학계에게 내려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가서 이 얘기해라. 이 스룹바벨이라고 한 사람은 총독이에요. 총독이면은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뭐 하여튼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어떤 그 세도를 부리지도 않고 자기가 높은 사람인 거 주장하지도 않고 정말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백성과 함께. 이렇게 되니까 이 스룹바벨에게 가서 내 말을 좀 전달해 줘라. 그래서 이제 학계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하늘들과 땅을 흔들 것이다. 또 내가 왕국들의 왕좌를 뒤엎으며 이교도 왕국들의 힘을 멸하고 병거들과 거기 탄 자들을 뒤엎으리니 말들과 거기 탄 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스룹바벨이 지금 돌아왔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이 지금 강성하게 돼갖고 여기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졸이겠어요. 그렇죠? 백성 돈도 없고 간신장 산에서 나무에다가 지금 성전 지으려고 한 이런 찰나에 지금 놓여있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스룹바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그 전에 여호야긴이라는 그런 왕이 있어요.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이제 끌려갔는데 끌려갔다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이 증손자로 누가 남게 되냐면 스룹바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메시아 계보를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럼 거기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말 그대로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스룹바벨인데 너무 가슴 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외부 적들이 막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 여기 주변 민족들 다 보지 않냐. 이교도 민족들이 힘이 강한 것 같지 않냐.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한다. 뭐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왕국의 모든 왕좌들 다 무너뜨리고 예, 그리고 내가 내 왕국을 세우는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너희가 미약하고 별거 없는 것 같아도 결국 맨 끝에는 너희가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격려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스알디아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두 번이나 연거푸 이야기하고는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내 도장으로 하나님의 도장을 이렇게 찍 문서나 이럴 때 찍는 그 도장으로 삼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지? 이 땅에서는 내가 어려움 겪지만 정말 내 앞에 서게 될 때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이 그렇게 강력한 것 같아도 별거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스룹바벨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 일이 시작이 돼서 BC 516년에 성전을 완성해요.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내용이 지금 학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오늘 제가 1장과 2장을 대충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으니 긴 내용이 아니니 오늘 저녁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한번 학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만군의 주, 군대들의 주가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인가? 그렇죠.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상태도 거룩한 그런 상태로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학계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 아, 그럼 아마 커다란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